레위인들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은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장자되었던 그 영적인 레위인처럼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 주의 예배와 또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주님의 성전을 감당하고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 중 가장 큰 사역 중 하나가요, 바로 성막을 광야에서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운반하기 위해서는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도 옮겨야 하고요, 떡상도 옮겨야 되고요, 금촛대도 옮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궤도 옮겨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막을 치는요, 그 가죽도 옮겨야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끈들도 옮겨야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큰 널판지와 그 무거운 기둥들도 다 날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오늘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장 힘이 드는 노역을 하는 사람들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지금 그 힘든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살림살이 가져갈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레위인들은 또 성막을 짊어지고 움직여야 하니 남들보다 짐이 무게가 배로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면 레위인들은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짐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짐을 나르는 일꾼이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짐을 지는 짐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짐을 지는 짐꾼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짐을 지는 짐꾼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짐꾼이라고 하면 좀 높은 사람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좀 낮은 지위의 사람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공항에 가도요, 짐을 날라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호텔에 가도 짐을 날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짐을 나르는 사람 하면 비교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즉 하나님의 성막에서는요, 짐을 나르는 이 짐꾼들을 업신여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나 짐을 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성막에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한 특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코너스톤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영적인 레위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사역의 짐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러나 이 짐을 지고 이렇게 불평한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필이면 이 짐 짊어져야 합니까? 그 짐을 지고 가는 이 레위인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말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야, 참 불쌍하다. 나는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는데 저 사람들은 성막까지 짊어지고 가는구나. 처음에 그렇게 기분 좋아라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짊어질 짐이 없다는 것은요, 물론 처음에는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짐이 없다라는 것만큼 불행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가장 쉬운 예는요, 자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의미로 큰 짐이죠. 뭐 먹을 것도 줘야 되죠. 내가 돈 벌어서 입을 것도 줘야 되죠. 또 용돈도 주고요.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큰 짐이죠. 그러나 그 짐이 싫어서 자녀 낳은 것을 되돌리고 후회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얻은 그 기쁨은 그 짐조차 기쁨으로 짊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것들이요, 너무나도 짐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 안 하고 주일날만 반짝 나타나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것이요, 더 편안해 보고 즐거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런 사역의 짐을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적인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점차 영적인 기쁨을 오히려 상실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 IMF가 다가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른 나이에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들이 있죠. 38선, 45종, 56도 뭐 이런 말들이, 줄임말들이 유행을 했는데, 38선, 38세가 한계다 이거예요. 38세 넘어가면 다 정년퇴직이에요. 45정, 40대, 50대 정년 1순위. 56도, 56세까지 일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막 유행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30, 40대에 퇴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사실 꿈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 IMF 때의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이 직장 없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짊어질 짐 없이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한번 이렇게 길게 가보신 거,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하루 이틀은요, 참 행복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휴가가요, 한 보름 이상만 지나가면 쉬는 게 괴롭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짐이 없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짊어질 만한 가치의 짐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때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은 짊어질 만한 가치를 다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재산을 보아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살만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전부를 바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짊어질 짐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특권으로 받으실 수 있고 또 그 특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 자손이라고요, 다 똑같은 짐을 진 것이 아니에요. 레위에게 사실 아들이 세 사람 있었어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은요,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의 물품들을 나눴어요. 언약궤와 금촛대, 떡상, 분향단. 근데 게르손의 자손들은요, 조금 더 무거운 것들을 날랐습니다. 뭐 천막도 날르고요, 줄도 날랐어요. 근데 이 마지막 막내 무라리는요, 가장 무거운 거 날랐어요. 기둥 같은 거, 여러 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저 고핫 자손들은 저렇게 폼나는 거 하는데 왜 하나님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맡겨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는요, 크고 작은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것이 비록 작은 사역처럼 보여도요, 그것을 큰 마음 가지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큰 은혜와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엌에서요, 계란후라이 하나만 이렇게 붙이고 있어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이는 사람이라면 설교자가 이렇게 서서 하는 것만큼의 버금가는 영광을 저는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저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양을 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울리는 그 시편의 노래를 짓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했던 그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하는 일은 비록 천한 양을 돌보는 일이었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이 레위인들이 다양하게 짐을 진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코너스톤 교회에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림이요 예뻐 보여도요, 하나의 조각이 떨어지면 완성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여러 일들을 감당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게으르게 행할 때 이 교회는 어딘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족장을 세우게 하시고요. 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짐을 짊어지고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주님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역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신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힘든 사역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짐에 대해서 주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무거운 짐 주셨습니까? 주님, 나 안 지겠습니다. 아니, 주님, 나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셨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짐을 짊어지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바다에 있는 그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 금을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 배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 고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 지금 가족들이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데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라 말했어요. 풀타임 사역자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니, 주님 왜 나를 부르세요? 난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주님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생각한 대로 그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가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이 짐을 주신 것을요,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요, 나귀를 하나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황당한 듯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주님, 우리가 나귀를 끌고 오면 당연히 그 주인이 아니 이거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실제로 제자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요, 나귀를 가져오려고 하자 주인이 황당한 듯 이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누군데 이 나귀를 함부로 가져갑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때 이 나귀 주인이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면, 아니, 예수가 누구인데 함부로 내 나귀 씁니까? 아니, 여러분, 이 나귀가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있어? 하고 이 제자들에게 묻고 따졌다면 그의 나귀는 주님께서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그 주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자신의 소유인 나귀를 제자들의 손에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야, 아무개야, 너의 인생, 너의 시간, 너의 재물, 너의 삶, 너의 꿈과 너의 소원, 그거 주가 쓰시겠다 하고 물어보시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시간은 안 돼요. 주님,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요. 하나님, 제 재물은 안 돼요. 제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가 주시겠다 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터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먼저 비워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순종의 열매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결혼 안 한 처녀였어요. 여러분 이 학창시절의 소녀들이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마리아는 아마 10대 소녀쯤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인생에 하고 싶은 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상상도 해보지 못하고 전혀 꿈도 꿔보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그러나 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젊은 날의 꿈, 자기의 젊은 날의 소원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놀라운 은혜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사실 두 가지 짐이 있어요.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이 두 가지 짐 중 한 가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짐은요 세상의 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짐이에요. 또 다른 짐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인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두 가지 짐 중에 하나를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짐을 짊어지지 않고 주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것이 더 편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내게 이익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세상 짐을 짊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짐도 무거워요. 세상 짐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요 세상의 짐을 벗고 주님의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세상 짐도 피곤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세상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짐이요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는 그 사람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은요 세상 짐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전쟁에 나갈 때 레위인들은 끝까지 성막을 짊어졌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짐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요 비즈니스를 해도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행복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짐을 짊어지고 주의 사람들과 주의 일을 할 때가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짐을 짊어가는 거 무겁고 피곤해요. 그러나 주님의 짐은 가볍고 쉬운 법입니다. 세상 짐이 아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짐을 짊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은요 첫째로 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짐꾼은 깨끗해야 합니다. 짐꾼은 첫째로 깨끗해야 해요. 여러분 짐꾼의 첫 번째 자질이요 뭐 힘이 좋아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려는 사람은요 제일 첫 번째 되는 요소가요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히 쓰이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함이 되리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쓰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겉에 막 금을 도금해서 값비싼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금으로 도금한 그 값비싼 컵이라도요, 그 안에 파리 시체가 놓여 있거나 새하얗게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 누가 거기에 음료를 담아주겠습니까? 거룩하신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주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짐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거룩해야 해요. 깨끗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이 짐을 짊어지기 전에요,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했고요,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러운 영, 또 게으른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탐심의 영,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서는 주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 할 때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더 신경 쓰셔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짐꾼의 첫 번째 요소는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짐꾼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레위인이라도요, 호기심 가지고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레위인이 힘들다고 해도요, 어깨로 법궤 안 매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는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는 사고뭉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짐꾼은 영적 사고뭉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자세와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경건하고 신실한 자세로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요, 막 좀 거들먹거리면서 좀 몸도 건들거리면서 건성으로 하는 것은요,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일도 그렇고요, 교회일도 그렇고요, 일단 맡으면 주님의 사람은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이런 불성실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섬기는 모습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진지하게 일해야 하는 거예요. 자, 짐꾼의 첫 번째 요소 무엇이었습니까? 짐꾼은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짐꾼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투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짐꾼은 전투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봉사에 입참하라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근데 한국 그 성경에는 좀 뭔가 봉사하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라는 말로 사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운반하는 일이 뭐 어떻게 전쟁과 연관이 있겠어요? 기둥 가지고 날아가는 일이 어떻게 전쟁이랑 연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막을 운반하는 그 일을요,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 찬양대에서 노래 부르는 것, 또 우리가 교사로서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것, 또 우리가 청소하는 것,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마치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 필요한 줄 묶고 풀르는 것, 기둥 박고 설치하는 것, 너무나도 작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봉사에 입참하라, 전투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을 다 영적 전쟁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자리가 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역의 자리, 현장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자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을 지는 사람은요, 늘 이 전투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투 정신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짐을 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뭐예요? 깨끗해야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투 정신을 가지고 해요. 지금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요 깨닫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3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 일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주님께서 정해두셨어요. 봉사를 하는데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평생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만 해요? 30대 이상으로 50세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다윗의 때가 되니까요, 성전에서 일할 것이 많아가지고요, 30세를 25세로 내리고 25세를 20대로 내려요. 너무 레위인이 적으니까 일할 사람이 많아서 그 연수를 더 늘려줬어요. 그러나 50세가 되면 누구라도 다 그 일 그만둬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레위인이니까 나는 평생 하겠습니다, 나는 기력이 아직 좀 있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어요. 여기까지만 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너가 맡고 있는 거를 잘 마무리하고 너가 달려갈 길을 다 갔으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가 했던 거 보고 그대로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탁월한 레위인이에요, 나만큼 이 기둥 박는 거 잘하는 거 아는 사람 없어요, 나만큼 이 법궤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일이요 평생 할 것 같죠? 아, 지금 이거 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나중이 되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갈 때요, 아, 그때 좀 열심히 할 거라는 그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요 이미 때가 늦어서 못할 그때가 반드시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찬송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들어가고 몸과 마음이 다하여서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와요. 물론 구약에서는요 나이를 정해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의미로는요 정말 하고 싶어도요 우리의 몸이, 마음이 마음을 들어주지 않아서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정해주신 바로 이때 영적인 50세가 될 때까지 주님 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폭군이요 자기가 부리는 일꾼에게요 1년 동안 쇠사슬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쇠를 막 열심히 갈아서요 쇠사슬을 막 만들었어요. 부지런하게 일해서. 폭군이 일한 거 가져오라 해서 가져왔더니요 딱 보더니 이거 너무 짧다, 더 만들어라 그래서요 1년 동안 또 쇠사슬을 더 갈았어요. 1년 뒤에 폭군에게 가져가서 쇠사슬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폭군이 보더니 아, 너무 짧다고 막 혼쭐을 내면서 더 길게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3년, 5년, 10년 동안 그렇게 쇠사슬을 열심히 갈았어요. 10년쯤 딱 되니까 폭군에게 쇠사슬을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폭군이 이러는 거예요. 야, 저놈을 당장 이 쇠사슬로 묶어서 땅에 묻어버려라. 여러분, 세상에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짐을 열심히 져가지고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마귀에게 평생 부려먹고 쇠사슬로 묶여서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또 죽이려 하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짐을 짊어질 때 바로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밤 주님을 향한 재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짐을 지고 성령님의 큰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50대가 곧 올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밤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짐, 죄악의 짐, 마귀의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짐을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시고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인 레위인으로 주님께 선택받은 것, 이것이 특권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성막에서 일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서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내 무지함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신 주님, 영적 짐을 끝까지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짐꾼은 깨끗해야 한다 하셨으니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거짓의 영, 탐심의 영, 음란의 영, 더러운 영을 주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짐을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은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이 모든 자리가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영적인 레위인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코너스톤 교회를 감당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이 사명들은, 하나님 이 영적인 짐들은 하나님 우리로 말미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신 짐이오니, 하나님이여, 세상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이 아니라, 마귀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무나 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이 짐을 짊어지신 것이라는 영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주님 주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찌 더러운 영을 가지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레위인들이 주님을 섬기기 전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옷을 빨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의 영, 모든 탐심의 영, 모든 음란의 영, 모든 아버지 죄악의 영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내 모든 것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위해 이거 주겠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주저없이 주님 쓰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앞서서라고 주님께 우리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비록 일상적인 삶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할 때 그것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영으로 깨어서 주님 주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아무리 옮기고 싶어도 레위인이 아니면 옮길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시간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재물입니까? 우리의 남은 삶의 헌신입니까? 하나님, 그 무엇이라도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짐꾼입니다. 더러운 영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 섬길 수 없사오니 거짓의 영, 탐심의 영, 모든 음란의 영, 세상 더러운 영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비록 일상적이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감당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에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 짐이 아닌 하나님 짐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50세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더라,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재원신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그 찬양의 아버지의 헌신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은 헌신봉헌 찬송가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전진홍 집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다가 이 저녁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셔서 시련과 상처로 무너진 삶을 살고 있던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도 남다른 불, 꺼지지 않는 불을 주셨기에 비록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으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삶의 일부에 기름 부으시고 축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찬양의 불, 사명의 불이 하나님 뵙는 영광의 그날까지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영목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친교실에 다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송가 355장 부르시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서니 모